경제로그. 환전업을 은행업으로 진화시킨 메디치 가문. 셰익스피어의 명작 베니스의 상인은 중세시대 대금업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대부업자 샤일록에게 안토니오는 자신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안토니오가 무역 선박의 사고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자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살 1파운드를 도려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는 판결로 샤일록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베니스의 상인이 발표되기 반세기 전부터 이미 이자는 합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자와 대부업에 대한 시대적 반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추측되는 대목인데요. 샤일록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본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금과 대출의 금융중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렌체의 초기 금융 가문들이 영국과 나폴리 왕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줄줄이 파산됐듯이 말입니다. 반면 이탈리아에서 금융업으로 300년 이상 위세를 떨친 메디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교황 3명과 프랑스 왕비 2명을 배출하고 위대한 건축유산도 남기고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사를 집필했을 정도로 메디치가는 당대 최고 가문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대부업을 은행업, 금융업으로 진화시킨 것을 이들의 성공 비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금융계에 첫 발을 디딘 곳은 바로 환전업이었습니다. 중세의 지중해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각국의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화폐들을 교환해주는 환전상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영어로 은행, 뱅크의 어원이 시장 한편에서 환전을 했던 긴 의자, 이탈리아어로 방카에서 나온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비에리 메디치는 환전의 가장 큰 시장인 교황청을 찾아가 각지에서 모여든 헌금을 낮은 수수료로 환전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사실 어느 지역의 교황청 헌금은 다시 그 지역 운영비로 지급되므로 환전에 필요 없이 그곳에 메디치 은행을 세우면 남는 장사였죠. 조반니 메디치가 뒤를 이었을 때는 메디치 은행은 16개 도시에 지점을 둔 최대 은행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렌체 은행들은 본점과 지점이 주종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 메디치는 다른 생각이었는데요. 지점장들과 월급 형태가 아니라 수익에 대한 지분을 나누는 일종의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도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으니 코시모는 탁월한 은행 경영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 CEO에게 경영을 맡기고 지주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는 현재 대기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편 메디치가는 르네상스와 항상 함께 거론되는 가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미술가와 건축가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입소문이 나자 피렌체의 유명 조각품과 건축물을 보기 위해 유럽의 부호들이 피렌체에 몰려와 이들은 메디치 은행에 돈을 맡기기도 하고 메디치 후원을 받고 성장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메디치 가문의 문화 투자를 받은 피렌체는 어느 나라도 부러워할 만한 예술의 중심지가 되어 갔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 폐허나 다름없던 이탈리아 반도에서 작은 도시국가들이 성장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군 전쟁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라는 강대국들 틈에서 말입니다. 도시국가들을 살린 것은 바로 동방무역과 환전업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작은 가문으로 시작한 메디치가도 그런 환전업을 발판으로 현대의 은행 보험업과 지주회사 모델로 발전시키고 현재 이탈리아 곳곳을 예술문화로 장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이 교차하여 혁신이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메디치 효과는 이러한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혁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